갈라디아서 45번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영에 따라 행함. 두 번째,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하나님의 구속뿐 아니라 구속을 위한 경륜까지 나타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는 쉽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륜이라는 말은 어떤 배열, 경영관리, 행정, 심지어 분배를 포함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아들 안에서 그 영을 통하여 그의 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들 안에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심에 관련된 배열과 경영과 관리가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아들의 명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 즉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계심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란 많은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매우 큰 가족을 가지신 위대한 가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의 용어에서 하나님은 권석을 갖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아들들의 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수는 아마 수백만 명도 더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아들들을 가지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아버지이십니다. 자매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겨져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장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자매들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형제들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들의 기능은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인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언젠가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더욱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수많은 아들이 있다는 것은 위대한 가장이신 그분이 강대하고 우주적이고 영원한 표현을 필요로 하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을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정은 그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기 위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표시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념에 따르면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예정하신 것을 꿈도 꾸지 못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들의 명분이란 아버지의 생명과 성품을 얻어 아버지를 나타내고 그분의 어떠하신가 그분의 소유와 성취하신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어떠하신가 소유와 성취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의 명분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는 것이며 그의 모든 부요하신과 함께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들의 명분은 온전케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그분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함이란 성숙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린 소년은 분명 그의 아버지의 아들임에 틀림없지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아들의 명분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과 성품이 있고 성숙하고 온전하면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유업으로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이 변형되지 않으면 아들의 명분은 온전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의 명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은 몸의 변형을 말합니다. 어느 날 우리의 몸에 거룩한 성분이 역사하여 곧 모습만이 아니라 신진대사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조성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얼굴은 밝지만 해같이 빛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분이 더해짐으로 우리의 몸이 유기적으로 변형될 때 우리의 얼굴만 아니라 우리의 온몸이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것이고 온전한 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빛을 발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빛나실 것이고 우리도 같은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아들의 명분입니다. 이처럼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갖고 그분의 부요함과 함께 하나님을 상속하며 그분을 가장 높은 정도까지 나타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명분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놀랍고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는 많은 아들들을 통한 그분 자신의 우주적인 표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류를 따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려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모든 생명체를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종류대로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종류를 따라 지어졌습니다. 당신은 사람인 당신이 하나님의 종류를 따라 지어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음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류대로 지어졌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류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간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류를 따라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거룩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야 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두 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완전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구속과 거듭남.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담을 그릇으로서 사람의 생명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은 사람이 하나의 그릇임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의 원래에 계획하신 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혈육을 입은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타락한 죄인들인 우리가 구속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과 갈라디아서 3장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아들의 명분에 이르기 위한 과정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지만 아직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으로 지어졌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생명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구속은 거룩한 생명의 분배를 산출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 영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1장의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때에는 아직 사람에게 그분의 거룩한 생명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다만 우리의 창조주일 뿐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은 후에는 그분의 피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분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지만 거듭남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거듭난 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도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아버지로서 그분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밖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있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자신의 생명과 성품을 우리에게 넣어주어 우리로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생명이냐, 아들의 생명이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들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살지 않고 아들로서 생활하기를 원하심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후 우리가 피조물 이상의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아들들인 우리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므로 피조물로서 생활이 아닌 아들로서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생활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활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나 공자가 모두 순종을 가르치지만 공자의 가르침은 윤리적일 뿐이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의 생활과 관계된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공자의 책에 있는 순종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생활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활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중국인이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아무리 순종을 실행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생활을 할 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공자는 명덕을 기르고 사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윤리는 명덕을 함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아무리 명덕을 기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명덕이란 바로 양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명덕을 기른다는 것은 양심을 개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최고의 수준으로 개발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명덕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피조물로서 우리의 생활을 개선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윤리는 피조물인 인간의 미덕을 한 방면에서 개선하려 하고 종교는 또 다른 방면에서 개선하려 합니다. 윤리나 종교나 그 원칙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윤리나 종교와는 대조적으로 피조물로서의 미덕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먼저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라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생명주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살기 위해 거하시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명덕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 명덕을 개발하고 함양했음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명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자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교적인 배경과 환경의 영향 때문에 우리의 부유함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삼일 하나님을 체험함.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삼일성은 교리적인 문제일 뿐 체험의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삼일성은 교리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칭의에 관하여 가르치는 구절들은 있으나 삼일성을 교리적으로 다룬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삼일성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삼일성에 대한 교리입니까? 체험입니까? 분명히 이 구절은 삼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처를 정하게 하옵시고.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아버지와 그 영과 아들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맥에 따르면 삼일 하나님에 대한 이 말은 전적으로 우리의 체험과 관련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삼일성이 교리로가 아니라 체험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체험적으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되었습니다. 삼일성이 체험이 아니라 교리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얼마나 눈먼 자들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는 삼일 하나님에 대한 깊고도 심오한 계시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의 요청에 대해 주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의 끝부분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7절과 18절을 주의해보면 진리의 영이 오는 것이 바로 주 예수 자신이 오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아들 안에 나타난 아버지와 그 영으로 실제하던 아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봄으로써 아버지를 체험하고 그 영을 실제로 얻음으로써 아들을 체험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삼일 하나님이 계시다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과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함께 거처를 갖는 것은 분명히 교리가 아니라 체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따라 삼일성이 우리의 영적 체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들은 그들의 명덕을 자랑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덕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 안에서 자라는 삼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자라심으로 우리가 자라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명덕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자라고 계신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자라는 이분이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인 그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는 이제 그 영이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그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삼일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우리는 세 분으로 느끼지 않고 다만 한 분으로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셋이자 하나일 수 있는가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일성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살며 자라는 삼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십니다. 삼일 하나님에 의해 행함. 앞에서 살펴본 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말한 그 영을 따라 행함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영이 바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삼일 하나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의 생명과 성품을 가진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삼일 하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제로 삼일 하나님 자신이 계십니다. 공자의 제자들을 포함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명덕을 개발할 수 있을 뿐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자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과 달리 우리의 명덕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그 영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아직도 명덕이나 양심을 개발하려고 애쓰는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들들인 우리는 명덕을 개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세 종류의 가르침. 인류의 생활에 관해서는 세 종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떤 민족이나 어떤 문화를 가진 사람이든지 그들의 행동을 개선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남을 사랑하도록 배웁니다. 이러한 종류 중 어떤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까지 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가르침은 우리가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의 가르침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보편적인 듯 합니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남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믿는 이들이 다만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는데 도움을 주도록 사용됩니다. 확실히 성령을 신뢰하게 하고 성령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성령을 의지하는가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의 입장에서 성령을 의지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잘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영을 의지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의 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신뢰할 때 어떤 입장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의 입장 위에 있습니까? 당신의 갈망은 다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로서 합당하게 살아가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피조물의 입장에서 성령을 의지함은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넘치는 공급에 충만을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입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분의 생명과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그의 아들로 온전히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좀 더 남을 사랑하는 겸손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 되시고 인생을 거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후에 3일 하나님은 이제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시고 생명 공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표는 아들의 명분을 완성하는 것이며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분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믿는 이들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기를 권합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갈라디아서 전체의 문맥과 함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며 움직이며 행하시며 기름을 붓는 만유를 포함한 영이신 3일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로 완전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3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5장 16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체의 문맥에 따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믿는 이들에게 다만 그 영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시는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알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삼일 하나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가진다면 우리는 첫 번째 가르침도 아니고 두 번째 가르침도 아닌 세 번째 가르침, 즉 그분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가르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